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용서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나도 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폭력 방지 운동인 미투 운동의 결과로 한국에서 꽤 많이 알려진 배우 겸 탤런트 한 분이 스스로 그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36년의 연기 경력이고 12년간의 교수 생활 단란했던 가정, 그 모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딸 같은 학생들에게 행한 불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단 18일 만에 다 끝났습니다. 막상 사람이 죽고 나니까 맨 처음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피해자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로 용서를 구했었더라면 어쩌면 그의 극단적인 선택은 피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돈 없고 백 없는 힘 없는 사람일 때는 사과받는 게 쉬워요. 그러면 그냥 무릎이라도 꿇릴 수 있어요. 억지 눈물이라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지위가 높고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는 사람일 때 사과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실 거예요. 라면상 그 다음에 무슨 그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게 사과받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자기에게 요만큼 잘못했다고 해서 무릎 꿇리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을 무릎 꿇리고 사과받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자식이 부모님한테 사과받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과받는 거 되게 힘들어요. 남자들 되게 사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지위가 낮고 힘이 없으면 치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 살면서도 말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힘 있는 가해자들은 대개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내 행동이 그렇게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해요. 이런 식. 가정에서도 남편들 되게 자기 잘못 몰라요. 그리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았냐 이렇게 이제 대항할 때 참 많고 말할 때가. 그래서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건 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피상적 사과 혹은 변명밖에 듣지 못합니다. 지위가 높은 분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마치 일본에게 위안부 사과를 요구하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 측의 입장은 힘 있는 가해자의 태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전쟁 때는 다 그랬다고 하지요. 그러나 한국 국민이 만약에 그렇게 상처받았다 느낀다면 feel sorry, 유감으로 생각한다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억장 무너지는 소리는 혹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수작 아닌가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요. 사과를 받은 것 같은데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서 분노와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더 많고 힘 있는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 선생님들도 사과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과를 안 해요. 어른들 사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힘들게 해놓고서 다 잊어버려요. 뭐 그런 일이 있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 절대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국민학교 6학년 동안 6명의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또 6명의 선생님, 대학원, 대학교 많은 은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까지 이름도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이셨는데 아, 제가 기억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학교에서 보통 성적순으로 반장시키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어요.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5학년 올라가서 치른 첫 시험에서 제가 성적이 꽤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선생님께서 제 불우한 환경을 보시고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면담 시간에 시험 치르고 이제 그때 이제 반장 뽑고 막 그러는 건데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첫 면담 시간에 저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너 컨닝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같은 아이가 이런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진짜 그 꼬마 어린애가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아 무슨 얼어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했었죠. 사실 간신히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컨닝 안 했습니다. 근데 또 대수롭지 않게 넘어왔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제게 한마디 사과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부당한 말에 화가 났고 깊이 상처받았지만 감히 선생님께 사과받을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지위가 높고 힘있는 가해자에게 사과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일을 또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예. 힘 있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 이후로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애가 너무 충격이 컸었던 거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성적이 그냥 급전직하. 저는 학교에서 인비저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제가 미투운동에 편승해서 선생님의 잘못을 지적해드린다면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선생님은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실 거예요. 아마도 선생님께 저는 한 반에 70명, 한 학년에 12반이었던 그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겁니다. 당한 사람은 그 상처와 고통을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마치 어제 일처럼 똑똑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뜻밖에도 마음 편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줄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보다도 좀 약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사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과 잘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자식이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도 관심도 없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릴 때는 다 그런 거다.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 없는 사람이 상대에게 벌 주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가해자들은 사과는커녕 자신이 행한 끔찍한 일들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없이 그 와중에서 성공하지요. 잘 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천만 요 정도 되고 아버지와 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기도 누리고 세계인들에게 1등 국민으로 인정받는 나라도 됩니다. 일본. 이제 이런 것을 바라보는 피해자는 심적 고통이 가중되지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더 뻔뻔 잠도 잘 자고 코도 잘 골고 근데 상처받은 사람만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힘있는 사람을 상대로 벌주는 거 되게 힘들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힘있는 가해자가 잘못 대항했다가 역공을 다해서 더듬어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수치만 드러나고 더 크게 망신당하고 더 크게 상처받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절대 관대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는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미투 운동은 잘 됐다 생각해요. 정말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잘못된 것이 고쳐져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저희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너무나 여성의 일생은 진짜 인간의 굴레예요. 무슨 죄 지었나요?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뭐 어머니 때 마찬가지고. 저 때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보고 봐본 게 그거라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아왔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쳐져야 된다는 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상처를 꽁꽁 가슴에 숨긴 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사회가 피해자의, 약자의 고통을 공감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분노장애, 자기학대 등등 심각한 2차 피해, 3차 피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가해자가 진정 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겠지만, 힘 있는 가해자가 저는 그렇게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예, 정말 거의 요즘은 그래도 좀 사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뭐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뭐 그런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거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른이 지위가 낮은, 저기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사과하는 거 본 적이 없고, 뭔가 조금이라도 진짜 지푸라기만한 권력을 쥐었으면 다들 그 휘둘려고 하고 약한 사람들 다 괴롭히고, 그런 세상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번에 미투 운동의 결과로 가해자가 자살했는데, 뭐 자살했으니까 피해자가 마음이 편해질까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지요. 자식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또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가슴이 멍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죠. 한국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중국 사람에게, 일본 사람에게, 그리고 뭡니까, 가장 가까운 북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진짜 깊게 받습니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누가 한 겁니까?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여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에 칼을 꽂아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게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참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상처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부모님, 남편, 세상, 그리고 뭐 형제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서로에게 범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택하신 그 행동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랍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 이곳을 나로 제비 뽑을세.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불의가 많고 서로에게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용서하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되죠. 용서라는 거 그거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지위가 높고 힘 있는 가해자들은 예수님께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로마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구형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거든요. 사실은 뺨을 때리고 그 얼굴에 침 뱉고 채찍으로 치면서 발가벗겨서 못 박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일에, 죽이는 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한 통속됐고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변명도 못하시고 하나도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얻어맞고 피 흘리며 디아돌로로사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자기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는 죽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함이에요.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해요. 분해요. 자 죽어가실 때 인간의 심정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억울함과 절통함에 예수님이 만약에 함몰되셨다면 사로잡히셨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내가 정말 죽어가지만 진실은 좀 밝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그리고 저들이 정치가들과 야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도모했는지를 거기에서 그러니까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줄줄이 설명하고서 죽어가실지도 몰라요.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Forgive them. 저들의 죄를 Father, forgive them. 그게 그 이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사람들은 보통 죽을 때 어떤 얘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죽을 때? 사람들 죽을 때 보통 미안합니다라는 얘기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죽기 전에 내가 잘못한 일들이 많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에게도 안 하던 말이 뭐 미안해 여보 내가 참 평생 고생만 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남편이 만약에 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상대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말 못했으면 사정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평상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죽기 전에는 사람들이 진실해지나요?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나요? 그래서 평소에 안 했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입니다. 미안합니다. 날 용서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서나 혹은 죽기 전에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I'll forgive you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주 보시나요? 주변에서 용서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다들 용서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잘못하고 나서. 근데 용서해 주겠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도 용서 받으려고만 하지 용서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은 것보다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용서 받는 게 훨씬 쉬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1만 달란트 빚자 어마어마한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되게 많이 크게 잘못한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지요. 주인이 볼 때 1만 달러도 말도 안 되는 큰 빚이지만은 아 그러나 용서를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데 용서를 탕감을 해줍니다. 1만 달러한테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받는 거 되게 잘 받아요. 쉽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왜 안 고쳐지냐 하면 그냥 용서 다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가 큰 죄 저지르고도 용서 받는 건 되게 쉬워요. 막 그렇게 그냥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겨우 5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 멱살을 잡지요. 그리고 당장 갚으라고 성화를 합니다. 1만 달러한테 용서 받은 사람이 겨우 500데나리온,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런 작은 잘못을 한 사람도 용서해 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기도 힘들지만 진짜 보기 힘든 것은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용서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답변하셨어요. 70번씩 7번 그럼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요?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나요? 그 뜻이 아니라 무한히 형제를 용서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나는 손해봤는데, 당한 사람은 난데, 피해자는 난데, 저 가해자가 사실 무릎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볼멘 소리라고요. 그럼 나만 손해보고 살라는 겁니까? 그러나 용서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용서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용서라는 영어 단어가 forgive라는 거 아세요? forgive. 그게 주는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용서가. 용서가 주는 것이라고요. forgive. for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completely, 완전히 주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용서, 완전히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용서 받는 것보다 더 복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돼요.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우리 모든 죄와 잘못을 이미 예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용서해 주셨지만 그 용서가 내 삶의 실제적인 기쁨과 감격이 될 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입니다. 아, 그때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남을 용서해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지를 못해요. 보통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용서하셨다, 그게 진짜 감사한 일인가? 아, 예, 예, 제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뭐 좋아요, 예, 감사하네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별 간격 없는 맥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꿈에 나올까 두려운 그런 사람, 그런 못된 인간을 피눈물 흘리면서 용서해 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고 눈물로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깨닫냐 하면 원수를 만날 때 알아요.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지 모르지만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500대나리온 동간 빚진 것 탕감해 준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알게 돼요.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 은혜 잘 몰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누군가를 중심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격으로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그제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면 또 장점이 첫째는 상대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그것이 첫째 장점이고요. 또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내 자신을 구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이에요. 내 자신이 망가지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모든 세월 동안이 힘든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용서하면 내 자신이 자유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forgive them 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아피에이미입니다. 아피에이미. 그 원래 뜻이 아피에이미 원래 뜻이 send 보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놓아주다 그리고 자신을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가 누구를 풀어주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풀어주다. 자기를 풀어주는 게 용서라고요.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 자신이 자유케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용서치 못하면 내 인생을 내가 못 살아요. 용서치 못한 그 원수하고 연결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 영화 보셨나요? 아버지 원수, 아버지 원수 갖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철사장을 연모하면서 평생을 그 원수 갚는데 자기 인생을 허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귀하게도 보일 수도 있지만 중국 사람들 가치에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인생 낭비한 거예요. 행복도 몰라, 기쁨도 몰라. 인생은 그냥 얼굴에 그냥 냉혈한처럼 굳어가지고 원수 갚기 위해서 분기가 탱천해서 평생을 그렇게 그 원수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메인 사람에서 나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거라고요. 에피에이미. 그것이 본래 헬라어 원뜻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원한을 풀고 상대를 forgive them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찌른 사람, 자기를 모함한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누굽니까? 빌라도하고 헤롯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원한에 부들부들 떠시다가 막 눈을 그냥 감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진짜 흉측하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의 한없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분의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아직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자신의 죄들이 뭔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다고 정말 다 뻔뻔한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forgive them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에 대한 원한으로 자신의 십자가 상에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남은 숨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 남은 인생이. 근데 그 남은 인생을 원한으로 허비하지 않으셨다는 거, 분노로 허비하지 않으셨다는 거,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십자가 상에서 빌라도를 욕하고 제사장들을 험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끝까지 온전히 아름답게 드리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는 자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 부인에게 누가 물었대요. 아, 독일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 부인이 하는 말, 나는 복수의 남은 복수에 대한 감정으로 내 남은 인생을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유케 풀어놓아주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 아래서 자기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가는 몰생식하고 몰지각하고 정말로 못된 인간들이잖아요. 그 인간들을 향해서 forgive them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모든 원한에서 자유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셨고 그리고 그렇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마지막 숨까지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은 잘못도 용서하기 어렵지만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꾸 기억이 나잖아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꿈에 나올까 두려운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고생 끝에 구사 일생을 살아온 코리 텐 붐 여사의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저기 이렇게 살아남아서 신학교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독일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독일만큼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진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하는 가운데 자기 앞에 한 남자가 서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냥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남자가 바로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보통 가해자들은 피해자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누구를 괴롭혔는지도 잘 모른다고요. 근데 피해자는 금방 알거든요. 그 남자가 자기를 고문했었던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간수였던 겁니다. 한겨울에도 여자들을 갖다가 옷 벗겨서 서 있게 하고 굶기고 정말 범하고 죽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을 행했던 악마 같은 인간. 짧은 시간에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그에 대한 악몽들이 다 되살아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고통 잘 모르고요. 기억도 못하는 경우 타연하게 자기 앞에서 악수를 청하는 그 남자. 손을 내밀어서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절대 이 남자 용서할 수가 없어요. 벼락이 나를 때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주는 가시고 씌어서 나를 괴롭힌 죽인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하지 않았는가? 너도 용서해 주어라. 주님의 음성에 굴복해서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든 문 여사가 그 상대방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악수하는 순간에, 이 원수하고 악수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그 사람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 더 이상 그 사람을 봐도 몸이 떨린다든지 굳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사라져.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순간. 용서는 뭐라고요? 자기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평화가 임했다는 거. 용서할 때 forg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용서할 때 자신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목숨보다 소중한 복음 전파의 사명 온전히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이 내가 누군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따른다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누군지. 미투 운동의 결과로 결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의 목적은 내 원한을 갚아 누군가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한국 남자들 몇 명이나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예. 다 죽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라면 진짜 우리는 미투 운동을 우리 다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미투 운동이 건강에 자리 잡으려면 피해자들을 풀어주고 서로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다시는 지위를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을 상해하는 범죄 우리 자리,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잘못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사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차라리 목숨을 끊더라고요. 이건 참 희한해. 진정성에는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죽어버려요. 끝내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성경은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찌른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한 여러분과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을 온전히 세우고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죄목에 정말 모함을 받아서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순간 남은 인생 원한 갚기 위해서 상처받은 심령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은 아까운 인생 저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데 마지막 숨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온전히 복음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용서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